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 그 1세기 로마 한복판에 걸어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거기서 막 권력과 사치가 흘러넘치는 그 엘리트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네, 당신들의 진정한 왕은 며칠 전저 변방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범죄자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진짜 당장 미치광이 취급받으면서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었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런 미친 선언을 문서로 써서 로마에 보낸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문서가 서구 문명, 더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재설계해버렸거든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탐구에서 파헤칠 내용이 바로 그 역사의 도화선이 된 크레이그 키너 박사님의 로마서 1장 2절에서 17절 강해 자료입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당시 지중해 세계의 철학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정교한 폭탄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그 역사적인 폭발력을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이 편지가 쓰인 1세기 로마의 정치적 문화적 지형도를 먼저 머릿속에 좀 그려보셔야 합니다.
그 당시는 막 힘이 곧 정이고 명예가 생명인 그런 사회였죠.
그렇죠. 그런 세상에 던져진 이 편지는 그냥 조용한 신학서적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권력자들의 세계관에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 고도의 전략적인 선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키너 박사님 자료를 통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 거대한 제국을 설득했는지 추적해 보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 자극이 될 거라는 거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선언문의 시작점, 그러니까 주어부터가 아주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바울이 예수를 소개하는데 되게 독특하게 두 가지 렌즈를 겹쳐서 쓰거든요.
맞아요. 육신에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는 렌즈 하나랑 성결의 영에 따라 부활하셨다는 렌즈죠.
아, 네네.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라니까 뭔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데믹 같은 개념인가 싶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비유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3D 입체 모형을 두고 한 번은 역사의 축에서 보고 또한 번은 그 영원의 축에서 조명하면서 입체감을 확 살려주는 그런 작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3D 모형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거기다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바로 시간과 권위의 차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선포되었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 선포요.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닌가 보죠?
네. 고대 세계에서 이 개념은 그냥 동네방네 알린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왕좌에 오르면서 만천하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대관식 선언과 같습니다.
아하, 대관식이요.
네. 시편 2편이나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메시아가 즉위하는 장면을 묘사할 때 똑같은 맥락이 등장하거든요. 게다가 1세기 유대인들이 매일 드렸던 아주 유명한 18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쉐몬의 에스렘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압도적인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신앙이 이미 깊이 뿌리 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전혀 새로운 종교를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미 익숙했던 그 거대한 종말론적 능력, 그 부활의 개념이 마침내 예수라는 실존 인물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왕의 즉위 선언을 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만천하에 진정한 왕이 나타났다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럼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울이 방금 우주적인 왕의 대관식을 선언했다면 대체 이 엄청난 선언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편지 받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 편지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서기 49년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전면 추방하는 칙령을 내려요.
아, 그때 기독교 믿는 유대인들도 다 같이 쫓겨났겠네요.
네, 맞아요. 폭동을 일으킨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서기 54년에 황제가 죽으면서 칙령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로마서가 쓰인 시기가 딱그 무렵 아닌가요?
네, 바로 그 무렵입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몇년 사이에 로마교회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수적으로 완벽하게 주류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아, 약간 굴러온 돌이 박힌 돌된 느낌이네요. 이방인이 다수가된 교회랑 막 돌아와서 정체성 혼란 겪는 유대인들이 막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상태였겠어요?
네, 그런 문화적 충돌이 팽배한 다문화 공동체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긴장 상태의 청중들에게 아주 과감한 단어를 딱 던지잖아요. 그들을 가리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 하기오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죠.
보통 성도라고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막 도덕적으로 흠결 하나 없고 완벽한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1세지 다문화 이민자들에게 그런 도덕적 완벽주의를 요구했을 리는 만무한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성도란 고대 성전의 기물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용도가 구별된 상태를 뜻합니다. 도덕성 평가가 아니라 궁극적인 소속과 목적을 재규정하는 단어죠.
와, 존재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군요.
고대 로마인들은 철저히 자신의 쾌락이나 사회적 성공을 목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당신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영구적으로 차출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분리됐다고 하면 당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약간 이거 좀 숨 막히는데? 하실 분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내 자율성은 다 박탈당하고 일상의 기쁨이나 뭐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 이런 거 다 버리고 24시간 내내 무슨 수도승처럼 엄청 엄숙하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 이런 우회가 딱 생기기 좋잖아요.
그 지점에서 바울의 뛰어난 균형 감각이 돋보입니다. 바울은 일상의 기쁨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다 거룩하다고 했죠.
그럼 막 금욕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군요?
네, 핵심은 삶의 요소들을 다 내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요소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을 확 틀어버리라는 겁니다. 내 자율적인 만족이 왕좌에 있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삶으로 운영체제 자체가 바뀐 거죠.
세계관의 완전한 전환이네요.
네. 이 전환이 편지 서두의 인사말 하나에도 아주 정교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의 일상적인 인사가 기뻐하라는 뜻의 카이레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카이레인 대신에 발음이 비슷한 카리스, 은혜로 싹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 유대인들의 전통 인사인 평강, 샬롬을 결합시켜버리죠. 이방인의 언어와 유대인의 언어를 통합하면서 그 기원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위치에 둡니다.
와, 평범하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조차도 거대한 신학적 선언으로 재창조해버린 거네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새로운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목적 자체가 이렇게 재설정되었다는 걸 들으니까 바울이 왜 그런 비상식적인 대가를 치러 가면서까지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 비로소 좀 이해가 가네요.
네, 바울은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죠.
그 야만인, 바르바리안이라는 단어가 원래 극도로 멸시적인 단어잖아요. 그리스어 못하는 사람들이 막 바르바르거리는 동물소리 낸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자기가 영적 빚을 졌다고 선언하는 게 진짜 파격적입니다.
네, 사회적 피라미드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전부 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로마서의 핵심 명제인 1장 16절로 넘어가면 바울의 행보가 기이함을 넘어서 거의 자살행위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 말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로마사회가 명예가고 생명인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철저한 명예와 수치 문화였죠.
그런데 십자가는 로마가 인간을 가장 밑바닥까지 짓밟고 조롱하려고 고안해낸 진짜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지는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수치의 결정체를 가슴에 훈장처럼 딱 달고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막 고건포까지 써가면서 외치고 있단 말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사회적 압력을 이기고 이런 무리수를 두었을까요?
그 압력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시려면 당시 수치라는 게 단순히 내면의 감정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완전히 끝장내는 사형 선고였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평판이 깎이면 그냥 끝인 거군요.
네, 경제적 사회적 생존이 불가능했죠. 키너 박사님이 이 구절 강해하시면서 본인의 되게 뼈아픈 경험을 하나 공유하셨어요.
어떤 경험이시죠?
과거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다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사람들에게 아주 심하게 구타를 당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많이 다치셨겠는데요.
그런데 그때 육체적인 고통이나 생명의 위협보다 박사님을 훨씬 더 짓눌렀던 게 수많은 사람들 시선 앞에서 길바닥에 뒹굴며 겪어야 했던 그 압도적인 수치심이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와, 현대사회에서도 대중 앞에서의 수치가 영혼을 파괴할 만큼 고통스러운데 1세기 로마에서 십자가형 당한 자를 신으로 모신다고 하는 건 진짜 스스로를 사회적 배설물로 전락시키는 행위였겠네요.
네, 하지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눈에 십자가는 실패지만 바울의 렌즈로 본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으니까요.
와, 사람들의 조롱이 주는 그 일시적인 수치보다 다가올 심판의 날에 얻게 될 영원한 명예와 승리를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 궁극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당대의 평판 따위는 밟고 지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한 명예를 위해서 일시적인 사회적 자살을 기꺼이 감수했다.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 수치스러운 숫자가 얘기를 철저한 명예 문화권에서 설득하려면 대체 어떤 치밀한 진입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 무턱대고 아무 광장에나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아주 일관된 타겟팅 순서가 있었어요.
아, 마라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방의 수로 보니게 여인에게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고 하셨던 그 패턴 말씀이시죠?
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항상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논증을 시작하거든요.
여기서 잠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회당 우선 방문 패턴에 대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저자 누가가 만들어낸 문학적 장치 아니냐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꽤 있지 않나요?
학계에 그런 회의론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키너 박사님이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 후서리록을 통해 아주 날카롭게 반박을 하시죠.
고린도 후서요? 바울이 뭐라고 썼나요?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 회당에서 40단에서 하나 감안매, 그러니까 39대의 태형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덤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서 40대를 안 넘기려고 일부러 39대만 치는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세상에, 그 매를 5번이나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네, 재판 없이 채찍질하는 게 불법인 엄청난 신분이었죠.
그러니까요. 언제든 나 로마 시민이다 외치고 그 회당의 사법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잔혹한 매를 고스란히 다 맞았다는 건 결국 어떻게든 그 회당 공동체 안에 남아있으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폭력을 감내했다는 거네요.
아,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치열한 전략과 진정성에 폭발하는 대목이죠.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회당에 남은 이유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복음을 이해할 유일한 인지적 토대를 갖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구약 성경도 알고 언약이나 메시아 개념도 아니까요.
네, 일반 광장의 이방인들에게 다짜고짜 십자가를 들이미는 대신에 성경의 언어를 공유하는 회당을 베이스 캠프로 삼은 겁니다. 이 39대의 매가 사도행전 기록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었음에 증명하는 거죠.
와, 육체적 고통이 철저한 전략의 결과였다니 소름 돋네요. 그럼 그렇게 회당을 교두보로 삼아서 완전한 이방인들의 세계관까지 뚫고 들어간 그 철학적 무기는 뭐였을까요? 바울이 새롭게 정의한 의로움과 믿음, 이 두 개념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두 단어가 로마서의 마스터키죠. 먼저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네부터 보면 로마 사회에서 의로움은 철저하게 유무죄를 가리는 엄격하고 기계적인 법적 정의였습니다.
법정에서 따지는 그런 정의요?
네. 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2년 맥락에서 가져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의로움은 차가운 법적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변함없는 성품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네요. 보통 법정에서 너 유죄지만 무죄인 걸로 쳐줄게 하는 가짜 판결이나 눈속임처럼 느껴지기 쉬운데요.
그런 법적 호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 진짜로 빛이 쫙 창조되는 거랑 같은 거네요.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창조되는 그런 재생산의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와, 그 창조적 선언의 비유가 바울 신학의 정수를 아주 정확히 꿰뚫으셨네요. 칭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우주적인 창조행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능력이 적용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죠.
아, 믿음이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 말이죠.
네. 티너 박사님은 이걸 복잡하게 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믿음만으로 라고 명쾌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 믿음의 본질을 참 많이 오해해요.
아, 뭐 눈 꽉 감고 아무 증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뛰어내리는 거, 키르케고르가 말한 어둠 속으로의 도약 같은 걸로 착각하잖아요.
네, 아니면 내 감정을 쥐어짜서 나 굳게 믿습니다 하고 자기 최면을 거는 심미적인 노력으로 여기기도 하죠.
그럼 맹목적인 도약도 아니고 감정적인 자기 최면도 아니라면 대체 그 제국을 향해 바울이 요구했던 믿음의 진짜 실체는 뭔가요?
바울이 요구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밝고 확실한 빛 속으로 내딛는 매우 의도적이고 인식론적인 발걸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믿고 의탁할 만한 분인지를 합리적으로 깨닫고 내 삶의 주도권을 능동적으로 넘겨드리는 항복이죠.
아하, 겨자씨만한 믿음의 비유가 떠오르네요.
네, 우리는 자꾸 내면을 파고들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나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막 분석하려 들잖아요. 하지만 핵심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저 대상, 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신실하신 분인가 이겁니다.
와, 나를 구원하는 건 내 안에 심리적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다. 이거 고대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강박증까지 다 부숴버리는 완벽한 자유의 선언이네요.
맞습니다. 이 엄청난 통찰이 현대인들에게도 큰 자유를 주죠.
자, 이제 여정을 한번 쫙 조망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은 역사와 영원의 교차점에서 우주적 대관식을 선포했고 궁극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짜 판결이 아니라 진짜 의로움을 이식하고 밝은 빛을 향해 걷는 믿음의 길을 열어젖혔죠.
네, 그 극심한 핍박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게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간을 실제로 구원해내는 생생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정보와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21세기에 여러분의 목적표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전히 자신의 자율성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향해 구별되셨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사고를 뒤흔들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용하면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방주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키너 박사님이 분석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진노의 실체가 참 소름돋습니다.
와, 저도 그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진짜 진노가 무슨 불벼락을 내리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빛을 거부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인간들을 그들 자신의 도덕적 광기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완벽한 방치와 유기라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의 광기 속에 그대로 두시는 거죠.
기술과 자본으로 모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현대의 초연결 사회. 어쩌면 우리는 진보라는 착각 속에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린 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그 도덕적 광기의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삶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맹신 자체가 가장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는 아닐지?
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깊은 화두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이 질문의 무게를 한번 깊이 가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빛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광기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심층탐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